요서 23장 6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알아.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하는 내용, 또 유언을 남기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3장 제일 첫 부분, 어제까지 보았던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도 미래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신다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했었죠. 지금 나오는 6절부터 11절은 이런 설명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첫 번째로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위치 자체가 제일 처음 나오는 명령이니까 그 자체로 이게 제일 중요한 명령이다 이런 것을 누구나 보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자리를 배치해 놓았습니다. 또 내용을 보면 이렇게 조금 몇 가지 내용을 써 놓았거든요. 어떤 부분은 긍정적인 명령, 어떤 부분은 부정적인 명령, 어떤 부분은 또 이유에 대한 설명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지만 내용들이 상세하게 이렇게 저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똑같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야 예습 좀 하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수업 시간에 졸지 말고 수업 잘 들어라 돌아오면 복습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용은 각각 다르지만 하나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을 그 내용을 이렇게 저렇게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보면 6절부터 8절에서 하나 9절부터 11절에서 하나 이렇게 명령합니다. 먼저 6절을 보면 긍정적인 명령이 먼저 나와요. 그러므로 너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지금 처음 나오는 그런 명령입니다. 적극적으로 명령을 하죠.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키고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들을 지키고 행하라 이렇게 명령해요. 근데 이 지키고 행하라는 표현 안에는 익숙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수식어 두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면 너희는 크게 힘써 이렇게 되어 있죠.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본능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힘을 써야만 지킬 수 있어요. 그냥 보통 힘을 써서는 안 되고 크게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실 때에 지켜 행하라 바로 앞에는 한 글자가 더 들어있죠.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열 가지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면 그 중에 어떤 것은 일정 부분은 나의 유익에 부합하기도 하고 일정 부분은 내게 익숙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지키기 까다롭거나 혹은 지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크게 힘을 써서 모든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부정적인 형태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을 떠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유명한 표현입니다. 우로 좌로 치우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앞에 나왔던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을 부정 형태로 바꾼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 그걸 우로 좌로 치우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열심히 지켜야 되고 이걸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령한 거죠. 이게 지금 처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잘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명령이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 내내 반복되는 그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명령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셨고 앞으로도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만 놓고 보면 기업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열심히 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게 합당하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전쟁을 열심히 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지 않으면 전쟁을 열심히 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뭐 전쟁터에 나가봤자 패배할 것이고 혹시 승리해서 땅을 얻어도 그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다른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는 본문에서 전제 조건들이 무엇인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율법책이 뭘 기록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지킬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거 모른 채로 이것저것 하겠다고 하면 그건 순종하는 게 아니라 헛된 열심을 내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막 했는데 그게 사실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종종 의구심을 갖는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한데 이단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할까? 이단 믿는 사람들은 태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하죠. 그 태도 자체를 우리가 흠잡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에 열심을 내죠.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다단계에 많이 넘어가곤 합니다. 그럼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열심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용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을 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너희들이 시내산에서 들었던 것, 구체적으로 두 번째 세대는 모압평지에서 들었던 것, 그리고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언약체결식을 과행하면서 들었던 것,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익히고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를 잘 분별하는 사람이 되고 그 말씀을 다 지키되 크게 힘써서 지키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부연 설명한 내용이 그 뒤에 7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여기 보면 부정적인 형태의 명령들이 나옵니다. 처음에 보시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여기 남아있는 민족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이 표현들 안에 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 이들은 남아있었느냐? 전쟁에 패배한 자들인데 패잔병으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사람들, 너희가 이미 정복한 사람들, 그들과 섞이지 마라.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이게 지금 처음 주어지는 명령이고요. 그 뒤에 보시면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쉽게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합치면 이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일상의 삶에서 섞이지 마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악한 우상 숭배하는 습성에 젖어들지 마라. 이것을 이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명령하셨거든요. 너희는 원래 애굽 출신이다. 그러나 너희가 태어나서 성장했던 애굽의 것을 따르지 마라. 너희는 가나안 땅에 앞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것도 따르지 마라.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것, 너희가 들어가서 살게 될 것, 그 모든 사람들의 문화나 풍속 혹은 삶의 태도,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 숭배 아무도 따르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반부 내용이 정리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명령을 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적인 것들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건 뭐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러려면 공부해야 할 때 필요한 것들을 가까이 하고 세상 친구를 멀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또 가정에서 가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라. 그러려면 네 아내를 기뻐하고 자녀들을 어엿비어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세상적인 즐거움 얻는 그런 취미생활들을 멀리해라. 그래야 이제 가정생활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여기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한 가지만 더 부연 설명하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8절을 보면 우리가 언뜻 볼 때에 조금 100% 마음이 수긍하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 훌륭한 모습이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 것처럼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있어서 완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항상 지적을 했다고. 이런 점에서 부족하다, 저런 점에서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해 왔는데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잘해 왔으니까 지금까지 한 것처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은 너희가 한 것만큼만 하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았던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5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말자 전쟁 시작하기도 전에 할례 받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아가면 하나님 주신 전략을 따라서 전쟁을 합니다. 또 각각의 지파들이 자기가 분배받은 땅이 있어도 다른 지파를 돕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하러 나갑니다. 무엇보다도 사사기와 가장 대조되는 모습은 여호수아 시대 때는 지금 여호수아가 이 설명을 하고 선포를 하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영적 지도자와 늘 함께하고 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런 모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비록 부족하지만 분명히 훌륭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훌륭했던 모습들을 계속 잘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거라도 잘 지키고 그래야 더 나은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지금 첫 번째로 명령한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두 번째 내용이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9절부터 10절을 보면 이유를 설명하는데 9절에 보면 이는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여지껏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고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는데 과거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설명하죠. 하나님이 여지껏 너희를 위해 싸워주셨다. 그리고 또 10절 앞으로는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을 것이기 때문에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는 여지껏 과거와 현재까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땅을 주시고 너희를 위해 싸워주셔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는 미래에도 너희 한 사람이 천명을 쫓아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사실 이 9절과 10절이 설명하고 있는 이유 설명은 앞에 나왔던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과거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미래에도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게 이유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후반부 중요한 두 번째 핵심적인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8절에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지금 뒷부분 11절에서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오랫동안 섬겼어도 스스로 조심하고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자꾸만 자신의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모습으로 늘 조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6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방식대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주제는 똑같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고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자,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모든 내용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삶을 마무리하면서 제일 처음에 했던 이야기는 내가 여지껏 살았던 100세가 넘는 오랜 시간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왔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죠.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권면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로 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명령입니다. 이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왜 이 명령을 했을까요?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평생을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너에게 가장 큰 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야, 나는 힘들었으니까 너도 계속 힘들어야 된다. 이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귀찮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유익이 된다. 하나님이 복주시지 않으면 평안 가운데 안식 가운데 살 수 없다. 너에게 가장 큰 유익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지금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말했던 패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네 꼴을 보시고 네 수준을 보시고 너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살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면 항상 출애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맺으라고 하시죠.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받은 게 없는데요. 예전과 달라진 게 없는데요. 아닙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과 영생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명령은 추상적인 명령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명령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방인들 속에 들어가서 젖어 살면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고 살면 그럼 어떻게 될까? 절대로 이방 땅 정복 못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복은 이방 땅을 정복하는 건데 이방인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의 하나가 되어서 살면 절대로 이방인 정복 못합니다. 이거는 뭐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지만 저는 뭐 그 이야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교회에서도 정치와 관련된 경제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야 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정당에도 가입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경제단체도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들을 가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들을 정복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교회가 어떤 정당의 일부분으로 들어간다든지 교회가 어떤 이익단체의 일부분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누군가의 일부분으로 들어가면 그냥 그들 중에 하나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들어가서 그들 중에 일부가 되는 것 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이 현실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저것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만 잘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잘 사랑하며 섬기며 삽시다. 여호수아가 권면하고 명령한 것처럼 여지껏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 그래서 참으로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어떤 은혜보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사람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예배자와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일이 우리 삶의 가장 귀한 은혜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로 인하여 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지껏 살아왔던 삶의 기간이 얼마가 되었건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삶의 시간이 얼마가 되었건 언제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께서 맡겨주신 직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본능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면 또 우리의 욕심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다 보면 나의 생각을 앞세우다 보면 이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할 때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들 되게 하시고 크게 힘을 써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